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실 때 주로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시거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칭찬을 한번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28절 오늘 등장하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칭찬은 세상의 부귀, 영화,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끝나는 날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심히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기에 잠시 이방 땅에 몸을 숨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곳에는 오래 머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니까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옮기십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간절함으로 받고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로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이방인 중에 있다 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가 여기에 나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서는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고 반대를 당하셨는데 이 이방인 땅에서 이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마가복음 7장 본문 보니까 예수님 그 발에 엎드려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 각자 각자 예수님에 대한 앎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권능자인 줄 알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을 잘 풀어주는 선생님인 줄 알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축복을 주시는 선지자쯤으로 여기고 나오는데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주 메시아인 줄 똑똑히 알고 주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혈육으로, 육정으로, 사람으로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거나 응답되지 않거나 상관없이 그 전에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경에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 여인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거기다가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을 들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아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 일은 좋은 일이야, 이 일은 나쁜 일이야 하는 선악간의 판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기에 나쁜 일처럼 보여지는 그 일로도 얼마나 많이 선한 일을 이루십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같은 시험을 사용하시고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에 장애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먼저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우리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면 주님은 즉각적으로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상하게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소통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잠깐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 땅 아래에서 이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에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속에 믿음이 진정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잠잠히 수치를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는 그 길을 걸으실 때에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다 등지고 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종종 침묵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하는 그 장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 이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마치 귀찮다는 듯이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진실한 신자가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찾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냉담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정상일까요? 절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냉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절실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처럼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마치고 그리고 금요 예배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성도들이 다 가시면 그리고 이제 뒷정리를 하고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제 집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분들이 계시지만 만약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직업적인 마인드로 그냥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교회에서 오래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더욱이나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울면 더 오래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싫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느 순간 적당히 믿는 걸 좋아하고 기도를 해도 적당히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적당히 열심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가 되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불편한,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지금 제자들이 보여준 이와 같이 인간의 냉담한 그러한 태도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이러한 인간들의 냉담한 이런 벽을 넘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깊은,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벽이 있습니다. 말씀의 벽입니다. 2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내가 여기 온 목적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회개케 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온 것이니라, 난 그들의 목자이니라, 이 말은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그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다음에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속에서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은혜의 말씀인데 우리 죄인들이 받을 때에는 항상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책망과, 그렇죠, 세 번째 바르게 함과,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들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훈하시는 말씀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말씀이고, 또 책망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의의 관계를 만들어주셔서 그 다음에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육신을 가진 우리는 찔림을 받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다 그 생각을, 그 크심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떨 땐 내 마음에 철커덕 들러붙지 않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아서 듣는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전혀 감정적으로나 어떤 지식적으로나 위로도 안 되고 그에게 감동도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이 여인은 더 예수님 앞으로 파고들어가고 있어요.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더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씀에 나가 떨어지지 않고 더 주님 품에 파고 들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것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거나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마음속으로 원아웃, 또 시험 받으면 투아웃, 또 시험 받으면 이제는 쓰리아웃,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디에서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에 장애를 만납니다. 주님의 침묵을 만나고 사람들의 냉담함을 만나고 말씀의 벽을 만나고, 근데 더 가까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창세기 32장 보니까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를 치고 씨름을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그와 씨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의 관절을 쳐서 그 이후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됩니다. 근데 야곱이 그 씨름에서 물러서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그를 붙들고 씨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씨름이고 동시에 기도였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구인 줄로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셨구나. 그 고백을 해요. 누가 자기를 쳤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서 못 걷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끈질기게 붙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시편 73편 보니까 그 시편 기자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족할 뻔하였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보니까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경건한 사람들이 오히려 징벌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신앙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이렇게 이것을 알고자 이 문제를 풀고자 그냥 체념하고 떠나지 않고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즉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제단에서 그 속죄 제사를 드려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안 생기면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항상 은혜를 받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면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있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나의 고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고 그 영광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비로우신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을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물러서면, 포기하면 그 은혜를, 그 승리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에 도전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시험하십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모멸감을 가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너는 개다,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목적은 한 가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 있다고 고백은 할지 몰라도 그 죄의 깊이를 모릅니다. 어느 정도 죄인지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 우리 죄의 크기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함구하고 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말하되 십자가 없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이 아닌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러하여금 정죄감이나 모멸감이나 아니면 수치감을 주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장애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아니면 믿음이 자라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복음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거기서 물러서지를 않고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너는 개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도 올소이다라고 그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낮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은혜를 못 받는다면 그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져 있다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가는 길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멸시하신다 해도, 주님이 나를 박대하신다 해도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는 주님께로 가는 길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그가 뒤로 물러섰다면, 포기했다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영광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장애 앞에서도 더 나아가서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주님의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오로지 주님만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조차도 내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먹이시고 그 남아있는 그 찌끄레기, 그 찌꺼기 은혜라도 내게는 막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소리도 들리고 주님도 침묵하시는 어려운 때를, 외로운 때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장애보다 더 큰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말들이 있고 내 힘에 부치고 기쁨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피곤하고 고날 때가 많이 있고 어떨 때는 그만두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가 많은 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특정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 기도할 때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다시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많은 도전과 저항과 그런 담과 산을 만납니다. 그것은 그것보다 더 우리를 크게 만드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말고 그럴수록 도전과 시험과 어려움 만날수록 예수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에서 결코 어떤 일에도 물러서지 않고 끈질긴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 예비하며 기도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